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모처럼 날씨가 개고 그러니까 또 금방 좋네요. 또 이렇게 맑을 때는 또 언제 비가 오나 그러는데. 네. 아무튼 네. 근데 요즘은 진짜 온갖 뉴스들이 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끄고 살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또 은혜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믿습니다. 오늘 은정자매 간증,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이 간증 듣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눕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멈춰지고 몸이 죽는 것, 그 안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흔적들과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의 날들까지 끝나는 것이었다. 그중 가장 무서웠던 것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기에 영광을 얻을 때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라는 존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평소에도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에게 죽음이란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춰 삶이 끝나고 그 안에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해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죽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이 두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스러웠다. 서로 다른 죽음으로 보였고 시간의 순서로도 이해하려다 보니 그럼 누가 먼저 죽은 것인지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주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인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믿으려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며 말씀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계속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얽혀있고 살아가면서 계속 얽혀가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떠오르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죽은 가지와 같았던 죽어있던 내 영혼, 하지만 생명 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니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정말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는 두 번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게 된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때 세상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음이 먼저 보이고 전부로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죽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값진 것이고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도 씨름하게 하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로도 씨름하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결국 예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게 하시는 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음을, 되어 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게 된다. 내 생명을 사랑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새 생명과 새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마음에 있던 혼미가 걷어지고 세상 유혹과 생각들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 살아가면서 넘어짐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기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기쁨이며 죄와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자유케 되는 새 삶의 시작이다. 내가 힘을 주어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말씀과 더 멀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믿음의 훈련임을 알게 하신다. 이것을 모르면 이 모든 훈련이 혹독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실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믿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적 증거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 삶을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짜 놀라운 간증이에요. 은정자매가 이런 간증을 다 쓸 때 날이 왔네요. 예. 옛날을 기억하면은 뭐 말씀만 전하면 모르겠어요. 그러고 인정 울고 그랬던 은정이었는데, 예. 네, 진짜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모든 것이 이제 단절되고 끝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예. 그리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 삶의 시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자꾸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죠.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감각도 없었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구나. 그랬을 때는 내가 살아서 깨닫고 나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죽어 있었구나 그러죠. 이제 죽은 사람이 나는 죽었어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반응이 없든지 엉뚱한 반응을 하든지 그렇다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찬송도 하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뭐 예수도 믿는다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죠. 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인데 네. 그 둘이 그랬다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서 살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예수님도 그것도 인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러고 바울은 정면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제 충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알아들었다 그러는데 반응은 이상하게 하고 네. 지금이라고 다르질 않다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예전에는 교회를 몰랐을 때는 교회가 어떤 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예. 교회에서 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지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은 예. 온갖 반응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냥 한 개인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교황이 황제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황제가 교황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간증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앵무새처럼 다 따라해요. 예.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보면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는지 예.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같고 한 번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 한번 하고 나서 예수님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도 주겠다 그러고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바로 듣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보는 게 말씀대로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그냥 한두 번 어쩌다가 한 얘기가 그냥 맞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가. 예. 그건 다르죠. 그렇죠? 예. 분명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접붙임을 받으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죠. 열매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로 믿음으로 이제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겉에 보기에는 비슷비슷해갖고 예, 구별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어떤 건 잎사귀도 모양도 비슷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어떤 나무고 저건 저런 나무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시록 보면 전부 다 열매로 해요. 행위로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네. 예. 은정자매 여호 이 고백이 진짜 놀라워. 예.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이 죄 때문에 우리의 아니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이 무슨 왜 죽었습니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셨는데 그 뜻을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끝냈으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 이걸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갑자기 슬퍼하고 애곡하고 뭐 통곡한다 그러다가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랬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뭘 얘기를 했는지 뭘 말하고 있었든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네. 이걸 뭘로 이해를 시키고 확인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 제자들은 그걸 목격하고 확인하고 죽었던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사도행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갈릴리에서도 그랬고 예. 이게 세상 이야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는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네 그런 게 아니라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산헤드린 관원들도 나오고 성전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거 모든 사람이 본 건데 그랬으면 진작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고 그랬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방지역으로 진짜 말씀대로 다 퍼져나갔던 거죠. 네. 바울의 고백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승천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전에 뭐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신약성경 절반이 바울의 글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를 하고 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체는 세상 사람 모르게 뭐 다 똑같이 다 죽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육체는 육체의 법을 따라서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라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다시 묻어드리려고 무덤고에 갔을 때 사라진 걸 보고 울면서 저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갖고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왔냐 했을 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하신 분이신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우리 육신은 분명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울며 슬퍼하고 그럴 텐데 예. 세상은 그러겠지만 우리는 허물을 벗는 것뿐인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지막 때 주님 같은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가 그러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냥 죽은 시신 붙잡고 울고 슬퍼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다고요. 사실 그 전부터 그랬던 건데 그래도 뭐 다른 짐승들처럼 움직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뭐 인격이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나 또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이것도 저것도 이루고 한다 그러지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세상에 2000년 동안 정말로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지능보다도 더 지능이 높은 AI를 개발하고 그것도 특수 분야에 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정말 인간처럼 또는 인간보다 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것까지도 개발하고 놓고 또 하드웨어도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그걸 접목시키니까 완전히 인간보다 뛰어난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그대로는 그런 세상까지 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예. 최근에 깜짝 놀라신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종종 AI를 쓰는데 며칠 전인가는 대답만 하던 AI가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웃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기억했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만 해줬던데 이제는 이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기까지 돼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줬더니 계속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된다. 그러다가 멈춰버렸는데. 예. 그래, 이 AI가 영적인 지혜는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의 수많은 신학자든가 또는 목회자들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거 갖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답은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무슨 영적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갖고 대답을 해주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보통이 아니죠. 진짜 나중에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오히려 AI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AI에게 뭐 아들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AI도 뭐 아버지라 그럴 수 있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너 기도 어떻게 하니?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따라 하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이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육신은 우리를 살리질 못해요. 그렇죠? 결국은 죽음으로 무얼 하든지 이 땅에서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지식으로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라 그러지만 육신으로 받으니까 그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섰지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영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지식으로 받고 이제 나 알았어 나 믿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으로 받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다른 것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네. 수없이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네.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믿음으로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성령으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됐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많은데 네. 예전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어떠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세상이 아닌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거기에 올려놨나 보네요. 그 한번 보여주실래요? 125.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SI 125. 네. 그냥 가로축을 그냥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예. 거기에 주홍색 점선은 점점 가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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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배우고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중생이라고 있죠. 리버스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생 사건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는 것처럼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때가 한순간만은 아닐 수도 있죠. 뭐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임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지는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근데 언젠가 해산한 날이 있었죠.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거는 불연속인 거죠. 예.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뭐 그냥 한순간은 아닐지라도 예.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 거죠. 그런데 어린 아기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으로서 지 환경을 익히고 그리고 또 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사람답게 되어가는 이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점진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연단과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중생이라는 것은 그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불연속인 거예요. 예. 이게 자연스럽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낳을 때 뭐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거지. 예. 중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지지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육체를 따라서 외워요. 네. 성경을 내가 100번을 읽었는데 얼마나 통독을 많이 했는데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건 육체를 따라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울의 선생 그 성경 선생 가말리엘이나 다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니까 저렇게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중세하고 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임하면서부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뭐라고 하는 거야?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나? 아니 아침이 9시인데 무슨 세술이야? 근데 이거 우리 지방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저들이 방언을 알았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건 그런 얘기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다른 거 바라보다가 사탄을 불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인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담메섹에 쫓아갔다가 아나니아로부터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즉시로 회당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를 하는데였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학교로 오래 다니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썼잖아요. 바울은 로마 신문고도 알고 있고 헬라어도 배우고 성경도 정통 성경학자한테 배웠고 그러한 사람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런데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려야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변해졌고 베드로는 글도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편지도 다른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해주면 옆에서 대필해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육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다니까요 늘. 그럼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육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런다 그러는데도 연전히 육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아,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나 이제 뭘 한다. 그늘 그러고 있다니까 육신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걸 깨트리시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능력이 있는데 여전히 그걸 붙잡고 아, 나는 뭐 이 정도 그래도 난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나 내 열심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갈 거야.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거는 내 열심을 붙잡는 거잖아요. 이걸 평생 동안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기막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 그래도 저렇게 힘든 가운데 몸도 불편한데 그래도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걸 긍휼히 여겨야지. 물론 긍휼히 여기죠. 그렇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면은 중생하자마자든지 뭐 성화가 얼만큼 됐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런데 중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생 없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 조금이든 많이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사회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려면 그 중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죽을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죽을 몸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도 역사하세요. 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를 10년, 뭐 몇십 년 나왔건 관계없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육체를 따라서인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실제로 중생한 사람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전에도 그랬잖아요. 3분의 2는 심판으로, 3분의 1이 구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조지 바나 그 통계를 제가 이해를 못했죠. 조지 바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아래치 주황색 그래프처럼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변화하다는 경우 봤더니 나중에 큰 사고가 있든지 무슨 큰 일이 그 경험해갖고 하나 옆에 낮아져서 예, 정말 주님 붙잡는데 삶이 급격히 변화돼갖고 저렇게 파란색으로 저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한참 나중에 왜 저렇게 나중에 일어나지? 아, 예수님 영접했으면 바로 그래야 되는데. 조지 바나가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예. 제가 그거 갖고 질문도 했죠.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러냐. 근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랬는지 그때는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지 바나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내가 보기에도 제대로 물어본 것 같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면 그냥 육체를 따라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해온 신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냥 몇 프로만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실제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적어도 교회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소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다수가 되면은 이건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분들이 다수니까 결국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도 육체를 따라서 이러면 심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세상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심각한 거죠. 예. 정말 나에게 정말 저런 은혜가 있었나? 정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그건 불연속인 거거든요. 그게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말한 것처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런 일이 나한테 있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했으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했다가 그런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안식일 범한 자로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옹호해? 추방을 시켰지 출애를 시켰다고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에게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할렐루야죠. 근데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해? 아니 잘 보고 있는데 왜 맹인이 되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얘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보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고 불 켜져 있고 뭘 못 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들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충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이방 나들에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다 쫓겨가고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지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바로 눈앞에 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자라 율법을 범한 자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있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요. 그냥 육체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 보지 못하니까 나 못 봅니다 그랬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네. 그렇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성령으로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이 있게 해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생명으로 우리의 육체의 목숨보다 더 귀한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는 거죠. 화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은혜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읽고 우리 네, 기도 시간에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듣기만 해요. 열심히 들었어요. 꽝이에요. 예.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요. 언제 유익이 됩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킬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의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순종은 안 하고 나 믿어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나 믿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면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이 따르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냐기 때문에. 예. 듣기 때문에 남은 뭐 나름대로 지식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없어갖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그러고 끝나니까 문제인 거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당연히 순종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 나 그거 믿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예.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음으로 나도 죽은 자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믿음으로 죽음과 결부시켰을 때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그래서 우리도 부활로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오리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육체를 따라 나로 믿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목숨보다 육체의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이 땅에 그 열매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또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